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강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율법의 목적, 다시 말해 도덕법을 담고 있는 그 십계명의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명단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 율법의 도덕법을 주셨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 십계명의 이 법을 무시하고 방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이다.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건전한 교리. 그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구원과 성화입니다. 구원과 성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성화. 이게 건전한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본보기가 되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 됐다, 나 자신이. 이걸 지금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린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 지극히 귀중한 그런 말씀인데, 자,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뒤에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세 구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15절 가서 보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이런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가서 보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다. 이 표현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디에만 나오냐?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4장 9절도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로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나오고 디도서 3장 8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에만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5절, 2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영어로 verily, veril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쓰시면서 이 말이 정말 믿을만한 말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그 형태의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나오느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것도 특징이 25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들일 그런 말이다. 이거를 지금 목회서신에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 뭐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쭉 이게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한 400년 전쯤에 350년 전쯤에 영국의 존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가 있습니다. 존 길, 길은 G-I-L-L이에요. 우리나라 길하고 똑같습니다. 존 길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이 청교도 이런 그 주석가가 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을 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한 위대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혹시 이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라고 한 죄인이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 주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맡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 요약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요약이고, 그래서 유대인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을 떼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와 헛된 말다툼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복음적인 그런 반박의 말이 딱 이거 하나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이와 같은 그 주석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교리는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은 신실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믿음직한 말이다, 믿을 수 있는 말이다, 확실한 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신실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이 신실한 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이 한 구절 안에 완전하게 신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실한 말이라고 꼭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께서 입증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이 사도 바울이, 나 같은 복음의 그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걸 지금 아울러서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한 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파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레디칼, 급진적인 말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말. 아니, 내가 지금 의롭게 살고 있고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은 죄인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귀중한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만 찾으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만. 죄인들을 해도 좋지만 실제로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죄인들만 찾으시고 죄인들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건 정말 신실한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신실하게 복음사역을 하시고 그 결과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또 복음 선포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동일한 그 복음을 선포해서 그래서 신실하게 그 사역을 수행하면서 그 일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큰 죄인이든, 본인이 큰 죄인이라고 느끼든, 작은 죄인이라고 느끼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말이다.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그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앞뒤 문맥에서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말은 신실한 말이고 이 복음의 이 말씀 이건 신실한 말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란 이 말을 왜 갑자기 바울이 여기에서 했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을 말로다가 유혹을 해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받은 율법, 이 유대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거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또 장로들이 여러 대언자들에게 그래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한 1500년 동안 쭉 전달이 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의 여러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그게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한마디로 쐐기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일 너희가 진짜로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전달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면 바로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 뭐 말로다가 여기서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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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뭐 율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뭐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하는 거 뭐 600개를 만들고 이런 모든 거 지금 이제 신약시대가 걸리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끝났냐, 이 신실한 말씀 하나로 끝났다는 겁니다. 모두가 받아들이기 합당한 이 말씀 하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의인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 밖으로 제껴두시고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마귀의 속박에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그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전 전통 이 모든 거는 불확실한 사람의 말이지만 여기 기록된 이 한 줄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고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후반부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끝난 다음에 뭘 이야기가 나오냐, 그 위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이 말씀을 왜 전적으로 아멘, 이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다다르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fall short, 화살을 쐈는데 여기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여기서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화살을 쐈는데 여기 딱 정중앙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옆으로 비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 교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은 본인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 이 복음, 이거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거를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모두가 또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이런 데서는 제한속죄라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특정하게 이렇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거기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가지면 치료가 돼요. 아니면 주사가 있어요. 이거 가지면 치료가 되는데 이게 일부만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복된 소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마련돼서 그 처방을 받고 그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약이 모자라거나 주사가 모자라서 당신의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내게 복된 소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이 수용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이 선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방, 죄에 대한 약, 죄에 대한 주사가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 주사가 나를 위한 거야, 저 주사 맞으면 분명히 내가 나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주사 꼭 맞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 꼭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저도 그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왜 모두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복음의 방식 자체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자, 복음 안에는 죄들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면이 되는 그 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랑과 그 다음에 긍휼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거나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통해, 그렇죠, 성육신 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이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복음의 방식은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짐을 벗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 시스템이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이 전혀 훼손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 그건 하나님의 아들, 그 죄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바울이 거기에 매료가 돼서 몇십 년 동안 추구하던 유대교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미쳐서 전 삶을 바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네 번째, 구원의 본질 자체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휴대폰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뭐 좋은 뭐 박사학위를 받든지 뭘 하든지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무엇인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거를 대다수 사람들이 얻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료로 거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를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여러분 거저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거저, 이 두 글자 거저가 프리라는 거예요. 프리,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그걸 다 얻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이 무료로 공짜로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복음이 뭐냐 어떤 사람이 묻거든 그냥 이 말씀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진리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의무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 내가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땅의 사람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줘서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 있는 자들, 그렇죠? 죄 있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본 말씀이 뭐냐.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명할 본보기로 자신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으뜸 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해서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의 뜻은 뭐냐. 자기가 볼 때 모든 면에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그런 말로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나보다 큰 죄인 없지 하고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바울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가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게 본인에게 느껴지겠어요. 지금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 기록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런 사람을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어줬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나도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나같이 극심한 죄인도 예수님께서 거저 무료로 구원을 주셨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렇게 물론 옛날에도 우두머리였지만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하고 현재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과거에 내가 악행을 저지른 자다 이런 걸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뒤에도 나는 본성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죄 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극심한 그런 그 죄를 지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나를 이렇게 성찰해보면 항상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하나님의 의 쪽이 아니라 죄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다섯 사람 이 사울은 외적으로 아주 도덕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에 관한 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만들어 온 그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회심 후에 자기의 과거를 전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자였다. 그런데 뭐라고 이제 더욱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냐. 과거에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지금도 으뜸가는 죄인이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내가 죄인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우두머리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을 그냥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죄로 자꾸 기우는 이런 성향을 가진 이런 그 몸, 여기서 누가 나를 구출해낼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죄인들 중에 여전히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정말 본어게인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자기가 죄인으로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인정합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근데 이게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극심한 죄인이었는가. 자, 그래서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이걸 인정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성숙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성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 자신이 이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걸 인정하는 게 뭐냐,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본어게인 했다고 하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표징이다, 증표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인하는 거,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런 까닭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말인데 그 목적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16절의 뒷부분.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상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 바울은 앞뒤 문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극심한 사람, 그렇죠? 극심한 이런 죄인, 이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건 예, 나를 통해서 내가 본보기가 돼서 이렇게 극심한 죄인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 목적 중에 하나를 지금 이 문맥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같이 신성모독하던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을 나처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본보기로 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걸 느끼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느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도 항상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낙심이 되거나 할 때도 이 말씀 기억하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위에 뒤에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바울이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따라야 될 이와 같은 표준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Long suffering,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로 long suffering.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같이 금방금방 화를 내고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뭐 심판하고 그랬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특별히 누구에게 보여서 이 극심한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하고 박해를 하고 폭력을 부리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셨다. 뭘 하려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뭐 일을 맡기는 거 그 다음 단계고 그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종교의 틀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시스템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커져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겨야 된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썼냐, 주석을 썼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지금 여기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 왜 이렇게 약속하시곤 이행을 안 하시냐,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100%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100%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후에 이제 17절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아멘까지 붙였어요 지금 바울이.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데 가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 설교를 듣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잖아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시끄러운 그런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신실한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전적으로 합당한 말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그때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도 딱 한 군데 지금 아멘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단순한 찬양문이 아니라 바울의 간증, 앞에 나오는 그 간증, 그렇죠? 그 간증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신학적인 절정에 다다른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지금 이 찬양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일을 쭉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까지 붙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록하면서 내 과거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찬양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멘까지 여기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품을 요약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또 유대인들 하던 그 율법 체계하에서 율법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아 이거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지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이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그러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회심은 그냥 단순한 이런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이 권세가 그 사람 안에 임한 거다. 영원토록 지금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그 영원한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불멸성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바울이 섬기던 율법에 여러 가지 희생 제도가 있어요. 인간 제사장이 있어요. 또 그들이 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건 다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을 초월하고 우린 뭘 기다리고 있어요? 휴거와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물리적 형상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제도 이런 데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보이는 제도에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제도, 제사장이 있고 뭐 어린 양을 갖다 바치고 뭐 이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을 데리고 나와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제 인도하잖아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여기며 그렇죠 인내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갈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하시는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와 같은 유대교 이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 이건 뭐냐?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 계획, 그건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단번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혜를 사람이 만들어온 각종 여러 가지 종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뭐 철학을 하고 뭘 얘기해도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방법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영어로 갔으면 비짓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미천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맨 끝에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논리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런 계획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 지금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데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런 걸 계획할 수 있겠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홀로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역교회 혹은 목사 혹은 교사,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선포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이 이뤄내는 변화. 그렇죠? 복음이 이뤄내는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 세 가지 삶에 변화가 생기는 모든 것, 이런 거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본보기였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생긴다. 우리 예배 시리즈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는 이런 증언이 나올 때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루는 그 변화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0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라고 하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홀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지.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은혜로 제가 그냥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보상, 그거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